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외아들을 귀신에게 빼앗긴 그 아버지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또 고통의 메인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42절에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주시고 오늘 본문은 이 귀신에게 메인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메인 영혼을 불어 해방하시고 그 아이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진 부모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족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고통의 메인 영혼을 풀어 해방하시고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주시는,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반면에 귀신은요,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39절 앞부분에 부르짖고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언제든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4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귀신이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 귀신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사단의 졸개를 성경은 늘 귀신이라 그러는데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언제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좋게 묘사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아주 예쁘게 묘사하는 거 대단히 악한 일이고, 귀신은 결코 호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 영화 조심해야 되고, 귀신 만화 영화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늘 이 선과 악을 뒤섞어 버리거나 아니면 악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 악을 오히려 참 예쁘고 멋있게 묘사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파괴적인 어둠의 세력, 이 파괴적인 마귀의 앞잡이, 혹은 이 파괴적인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내려오시기 전에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아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내쫓지 고쳐주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고통에 매인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고, 혹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른 채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신실함, 충성스러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 있는 충성스러운 세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강하시다, 귀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더 크고 더 강하다,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역사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9장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9장 1절에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 잘해도 지금 안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무기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거 뭐 좋은 추억일 수는 있지만, 한때 힘있게 사역하고 한때 충성스러웠다고 해서 과거의 성공이 현재를 혹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을 추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계속 앞으로 굴러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살아있고 늘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정말 바른 믿음인 거지,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는 믿음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충성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혹은 이 무리들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고 책망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오늘 보면 43절과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3절을 보면 놀랐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요, 곧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셔가지고 자기들은 못하는, 자기들은 잃어버린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거 그거 아니고 너희 귀에 담아두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목하고 진짜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놀랍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많은 뭐 이런 거,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런 거, 귀신을 쫓아내고 막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장차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질문도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난 뒤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던 이유는 제자들은 고난에 대한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더 잘났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46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47절, 48절을 읽었는데 사실 46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대접받을 만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고난 혹은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진짜 제자들처럼 누가 잘났느냐, 누가 대접받을 만하냐, 누가 상을 받을 만하냐, 누가 뭘 영광을 얻을 만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그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당하며 죄와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우고 악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을 더 많이, 더 잘, 더 효과적으로 채워내려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더 막 하여튼 더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깊이 병들어 있지 않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돼지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교회는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귀신이,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화려함이거든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러분, 그것이 늘 세상의 유혹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요즘이야 아이 중요하지만요, 옛날에는 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크고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고생 안 하는 사람,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귀한 사람은 고생 많이 하고 십자가 아래서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희생을 열매가 더 많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주님 나라에서 더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살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과 맞서고 마귀의 세력과 대항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생 많이 하고 십자가 많이 짊어지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고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